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혜택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오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주 조금 찔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서 영원토록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뭔가 이룬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직 주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더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두 분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참 우리가 각자 좋아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성을 상실한 그런 교회 모습을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낮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아주 미천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적 신앙의 위험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성향이나 생각을 말하는데 그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 저녁에 생각했던 그 율법적 신앙에 반대되는 또 하나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에 반대되는 신앙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학적으로는 율법 폐기주의라는 명칭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 폐기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에 이제 구약은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의 표준이나 구약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제 구약은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폐기주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의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육신적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아, 저 사람은 율법 폐기주의자야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가르침에는 어느 정도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이런 생각, 이와 같은 관념들이 우리의 신앙에 다 내재하거나 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율법 폐기주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많이 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 가운데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그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로부터 이렇게 초청을 받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접촉하기를 지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하여 환상을 보여주죠.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각종 더러운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집어먹으라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하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보자기에 있는 더러운 짐승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율법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대면하거나 만나기조차 어려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조차도 그것을 뛰어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의 실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바울과 함께 갈라디아에서 유대인들과 식사하고 있다가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말했을 때에 이방인들과 멀쩡하게 식사를 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이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공격할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거기에 대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도 어려서부터 이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그들이 끊임없이 반론을 제기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다 있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그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가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그가 주장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이 앞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가 주장해 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길이다라고 주장하였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훈련받고 율법대로 살아왔는데 그럼 도대체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갑자기 나타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온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생각을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해 보면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나오는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결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법이 결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고 해서 율법이 무효화되거나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도리어 율법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고 율법을 참되게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의 율법 이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이 폐하여진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율법에 규정된 그 조항들을 어기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그 정신까지 우리가 지켜야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율법의 정신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은 그들의 삶의 표준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으로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곧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율법적 신앙이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확보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은 율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볼 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율법을 바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노력 외에 다른 한 의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철저한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는 제사와 선지자들을 통한 그 예언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에 그 율법을 올바르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율법의 그 내면을 생각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그 형식을 어기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집에 담을 넘어가서 훔쳐오지 않으면 나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웃집의 아내와 이 간음을 하지 않으면 나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고 형제에 대하여서 욕하게 된다면 이미 살인한 자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고 탐냈다면 너는 이미 도적질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율법의 적용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 왔습니다. 그것이 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대인들은 또 다른 불신앙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를 더하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죄를 더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겠네? 그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논증을 가정한 것은 있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그가 가정하고 여기에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서 죄를 깨닫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더 분명하게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내가 더 죄를 많이 지으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죠?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있지도 않은 일을 사도 바울이 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반응인 것입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논리적인 비약을 통하여서 말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일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나타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반응을 가져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대항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에서 나오는 율법 폐기주의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삐뚤어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은혜가 한 사람의 심령에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완고한 죄인의 마음, 이 사도 바울과 논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회방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논리적 오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올바른 용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져다주는 이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세속적인 삶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위에는 이 로마서에 나타나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키거나 얼매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의 방식을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 삶에서 굉장히 부도덕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들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그 사람의 생각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가면은 그는 여전히 육신적인 삶,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것, 그거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실천적으로 율법 폐기주의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영적인 부담감도 없고 의무감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세세하게 간섭해 들어오는 것 나는 그거 싫다. 삶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실천적인 율법 폐기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고 은혜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기의 양심을 무마시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위태로운 영혼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있는 자인가? 그게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은 절대로 자신의 삶에 이 세속적인 삶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속적인 삶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항상 실패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의 실증을 느끼고 죄를 짓는 모습의 혐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마음 가운데 항상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주의와 율법폐기주의는 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자기의 행위를 자꾸 바라보면 자기의 행위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죄이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그 죄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올바른 해결책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시계추가 진자 운동을 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극단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율법 폐기주의라는 것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 폐기주의로 달려가게 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영적으로 힘든 걸 경험하면서 내리게 되는 결론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어차피 노력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노력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감미롭게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할 때에, 나타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슬퍼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은 연약하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이 논리에 딱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 폐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자꾸 들으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을 깨닫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자들처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에서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영적인 내면의 열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와 같은 교훈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서신서들의 이 실천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는 후반부는 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계속되고 반복되는 가르침이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려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이 생각이고 자신의 연약을 핑계로 영적인 노력을 포기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모든 영적인 의무를 무거운 짐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영적인 의무를 무거운 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은혜로 듣지 않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교훈으로 듣게 되면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듣기만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다라고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무거운 짐을 지우느냐고 불평하게 됩니다. 영적인 교훈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돌을 올려놓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유로움이 없고 짜증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기도 매우 율법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도로 무율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향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반대쪽으로 넘어갈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다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였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그럼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이 바로 율법주의와 율법폐기주의의 극단을 오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한 그 기사를 읽었는데 이 사람의 여행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베이루트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그 랍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이루트에 월요일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부터 랍비들이 단체로 관광차를 타고 베이루트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매춘을 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형식적인 그 율법주의자가 된 결과 그들은 그들의 삶은 완전한 방종의 이 무율법주의자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 율법의 행위만 쫓은 결과 그런 극단적인 삶을 오가는 것입니다. 주중에 주말에 안식일까지는 이 유대주의자로서 아주 엄격한 삶을 살다가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은 방종하는 삶으로 이게 자기 개인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없으면 항상 이렇게 율법주의와 율법폐기주의에 말도 안 되는 극단을 오고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진정한, 크게 두 번째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반대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냥 이 상태, 육신의 상태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까? 그것이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절대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론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있게 되고 그와 연합한 자가 된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새 생명의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행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보다는 영적인 마음이 우리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참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진정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서 우리 너무 지겨웠나 봅니다. 집중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계속적인 죄의 모습, 실패가 나옵니다. 그래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 낙망하지 말고 우리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 마음을 주셨는가? 우리를 살펴볼 때 정말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정말 진리이고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실하거든 성령께서 그것을 믿을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다. 이것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상기시키고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실로 봐서는 내가 나를 정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말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우리를 그렇게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위치를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고 절대로 우리의 위치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참소에 넘어지지 않고 율법주의로도 가지 않고 율법 폐기주의로도 가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들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면서 자주자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잊고 살아가면 우리는 금방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우리들은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과 낙담과 연약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의식적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때에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로 달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더 이상 죄에 그해서 되겠는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그할 수 없다. 그런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는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힘이 있습니까? 믿음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의 영혼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 인간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롭게 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기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올바로 깨달아 할 때에 우리들은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한다. 도리어 우리들은 우리의 몸을 육신에게 내어주지 않고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실천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의지적이고 강력한 삶의 실천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령의 뭐 은사 집회 이런 것을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체험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게 역사한 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라면 아마 다른 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역사에 순종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이 나름한 자기 도취가 아니라 은혜는 강력한 자기 부인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몸을 육신적인 생각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죄된 생각도 거부하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율법적인 무거운 짐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대단히 강력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이와 같은 논쟁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여도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삶을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복음은 결코 이 나약한 율법 폐기주의에 이르도록 만들지 않고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결코 우리를 율법주의적인 강팍한 정신에 이르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나른하고 나약한 율법 폐기주의에 이르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대 가짜 은혜 안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